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와 국제사회 뉴스를 선정해서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위장평화 공세인지 아닌지는 한 번의 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북한은 지금부터라도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그 누구도 북한의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Well, I think the United States and our friends
here. The problem here is there's a history. This is not a recent.
지금 14개월이 지났는데 이 상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 그걸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수 없나 하는 기대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미국하고 북한하고나 뭐 한국하고 모든 관계가 나빠지면 대화할 기회는 또 없으니까.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한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말, 또 한국을 방문한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의 북한 비핵화 촉구, 그리고 역시 한국을 방문한 마르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이 북한의 진정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말, 그리고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의 어머니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동혁, 윤국한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은 지난 16일 한국 정부의 상호 비방과 중상을 하지 말자고 제안한 이후에 거듭해서 평화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에서 그 제시한 그 중요한 발표한 것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일에 이제 중대 제안을 했었죠.
네.
그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남북 상호 간의 그 상호 비방을 중단을 하자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예정돼 있는 미국과 한국의 그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거기 덧붙여서 그렇게 이런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은 남북 간 현안들,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 이미 벌써 앞서 한국 측이 북한에 제의를 했었죠.
네네.
아, 그런 문제들이 잘 풀릴 것이다. 이제 핵심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 이후 이제 북한이 아주 아주 공개적인 그런 성명을 통해서 또 서한을 통해서 남측을 압박을 했습니다.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24일 공개서한을 냈는데요.
네.
자신들이 제안한 그 상호 비방 중지 요구를 남측이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명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자신들이 내놓은 이른바 중대 제안이 그 한국 측이 말하듯이 위장 평화 공세나 선전 심리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흥미로운 부분은 앞으로 모든 그 군사적 그 적대 행위, 특히 그 서북 도서에서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을 하고 실천적인 조치들을 먼저 취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은 남한에 대한 자극이나 비방을 전면 중지하는 길에 이미 들어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이제 그 공개 서한이 그 나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측에 전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네.
전화 통지문을 보내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 그 재개를 전격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노동신문이 그런 그 내용을 일면에 실은 것이 좀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번에는 참 그 무척 그 북한에서 그 역점을 둬서 그걸 남측에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뉴욕에서 북한의 신선호 유엔 대사가 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신선호 대사의 기자회견도 이 중대 제안 지난 16일 발표한 국방위원회 명의의 중대 제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그 중대 제안을 되풀이한 것이었는데요.
네.
남북한이 상호 비방을 중단하자. 그리고 또 이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라 한국과 미국이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을 거론한 것이죠. 이 중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신선호 대사 명의로 그 중대 제안을 한 그 발표문을 영문으로 된 것을 안보리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한번 입장을 그 되풀이한 것입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수용을 했는데 그 수용하면서도 약간 그 융통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지난 9월에 이미 남북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했었죠. 네. 막판에 이제 결국 또 북한이 취소를 한 건데요. 당시 합의 내용을 보면은 장소는 금강산에서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이 이번에 전화 통지문을 통해서 장소는 이미 합의한 대로 하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금강산에서 하자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시기는 설 이후에 남측이 편리한 시점을 정해달라 이렇게 이제 융통성을 보였습니다.
네. 이 북한의 거듭되는 그런 그 공세에 대해서 한국 측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 이 한국 정부는 역시 그 북한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물론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서 늦게지만 그것을 응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네. 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근저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 측에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의지를 보이고 이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도발적 행위들을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호 비방 중상을 얘기하고 있지만 비방 중상을 그동안 해왔던 것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 아니냐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이 이 도발적인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선제적인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지난 24일 현재 그런 징후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남측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시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도는?
예, 지금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앞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금 그 남측의 반응과 관련해서 앞서 24일 그 북한의 공개사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네.
이제 그 이후에 남측이 바로 또 반응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조치들을 북측이 요구를 했는데요. 아까 진정성을 보여라. 그거는 이제 이미 소개가 된 거고.
네네.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네.
사실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에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조치로 북한의 반응이 바로 이산가족 그 상봉 재개 수용 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좀 그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북한은 일단 그 공개 서한에서 자기네들의 이러한 그 제안이 위장 평화 공세가 아니다. 그리고 선전 심리전도 아니고 또 도발의 명분 쌓기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북한은 핵 개발과 경제 개발 병진 노선을 계속 강조했는데요. 다른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이 북한이 민생 경제로 그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 개발이 불가피하고 또 외자 유치를 하는 것도 시급한 상황이고 아울러서 국제적인 고립에서 탈피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안인데 이런 것들을 그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뭔가 진전을 이루는 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그 견해입니다.
네, 그게 하나만 덧붙이면 북한 내부 사정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장성택의 그 전격 그 처형 이후에 정세 불안 요인들이 상당히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권력 기반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대외 관계에서 상당한 그 유화적인 그런 그 태도가 필요하고 시간이 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윤 기자가 설명한 대로 해외 그 유치 투자 유치라든가 네네. 그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의 정치 상황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그 한국 방문에서 이와 관련해서 언급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했고요. 또 데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네.
잇따라 방문했는데요. 이분들이 한국만 방문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도 방문했고요. 일본도 방문했고 그래서 그 세 나라들이 얽힌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비핵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여러 가지 제기되는 새로운 사태들에 대한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입장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북한에서는 이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이제 중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태평양 사령관은 또 거기에 관해서 또 언급을 한 게 있죠.
네, 일단 그 군사 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군사 훈련을 그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내용도 있는데요. 아, 상당히 그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첫 순서로 북한의 대남 평화 공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북한의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시가 지난 20일에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에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평양 기자회견 내용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케네스 배시, 한국 이름은 배준호 씨인데요. 지난 20일에 말씀하신 대로 평양 친선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건데요. 미국 정부가 북한 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하면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 씨는 그 죄수복에 모자를 쓴 모습이었는데요. 기자회견이 자신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북한 측에서 본인이 원했다고 해서 또 기자회견을 갖게 하고 또 그것을 그 밖으로 이렇게 공개한 것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도 좀 의문이 드는데요.
예, 그 저 북한의 관영 매체죠. 조선중앙통신이 이 케네스 배 씨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미국 범죄자 배준호 기자들과 회견하고 이런 제목으로 조선통신이 중앙통신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세 가지 그 핵심적으로 여기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고 있는 것은 케네스 배는 죄가 있어서 수감 중인 것이다.
네.
아무런 죄목도 없이 지금 15개월 가까이 수감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케네스 배 씨가 북한에서 수감 중에 인권 유린 또는 가혹행위는 받은 게 없다. 이거 본인의 입으로 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달라. 이런 세 가지 목적에서 이 북한 당국이 케네스 배 씨를 평양 친선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도록 한 것이고요. 이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북한 당국이 이런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 자체가 뭔가 대외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임은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네.
자, 지금 윤 기자가 메시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배시를 통해서 미국과 접촉하려는 의도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북한은 앞서 미국의 로버트 킹 특사를 초청을 해놓고 그 막판에 전격 취소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을 놓고 북한이 배시 문제와 관련해서 일종의 태도 변화를 보인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사람이 그 환경의 지배를 참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배 씨의 모습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배 씨가 한창 그 활동을 할 때 그 모습하고 지금 그 평양에서 전해주는 그런 그 모습은 참 전혀 딴 사람 같이 그렇게 차이가 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그 심적으로 고통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미국 국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국무부는 그 배 씨의 석방을 위해서 북한의 킹 특사의 파견을 또다시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제 해결에 적극 그 나서고 있다는 뜻을 그 밝힌 건데요.
네.
국무부는 또 그 배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런 뜻도 밝혔고요. 배 씨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으로 국무부가 이런 입장을 그 밝혔다는 점에서 미국과 북한 양측이 킹 특사 초청에 대해서 모종의 또 다른 또 합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킹 특사 파견 제안에 대한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현재까지 국무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앞서 북한에서 이 특사를 그 특사 파견을 갑자기 그 취소한 것은 그 겉으로 내세운 그 이유는 뭐였죠?
예, 당시에 미국의 그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었다라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었습니다.
네. 네. 자, 미국 국무부가 또 그 뒤에 배씨 가족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네. 가족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 케네스 배시의 기자회견 후에 바로 그 성명을 냈죠. 미국 내 가족이 성명을 냈는데요. 그 성명에서 배시를 대신해서 북한 당국에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사실 간접적으로는 그 배시의 동생이 미국의 주요 언론에 자주 출연을 해서 네. 간접적으로는 사과의 뜻을 밝힌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명을 통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네.
또 미국 지도자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번이 세 번째라면서 도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그 차원의 지원도 좀 더 늘려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그 배 씨의 어머니가 그 기자들과 저희 또 특히 저희 VOA와 그 인터뷰에서 하는 그 말을 들어봐도 그 배 씨가 그 잘못한 것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용서를 바란다 뭐 그런 내용을 참 많이 절절히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연 고위 당국자 파견이 이번에는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한 사안인데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예, 이 앞서 그 케네스 배 씨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배경과 관련해서 이 미국 정부가 좀 더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북한 당국과 노력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북한 측이 이 배준호 씨를 기자회견에 내세운 것으로 우리가 상정을 할 때 이 뭔가 북한 측이 미국에 대해서 뭔가 배 씨의 석방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관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가 이번에는 평양을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어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킹 특사 방북 요청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윤 기자가 그 말씀드린 대로 사실 킹 특사 방북의 그 성공 여부는 그 북한 당국이 쥐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이와 관련해서 국무부가 그 배시의 석방을 위해서 북측의 킹 특사 파견을 여러 차례 제의했다. 이번에 이렇게 또 밝혔거든요.
네.
하지만 킹 특사는 방북은 여전히 뭐 아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무부의 입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킹 특사의 파견을 거듭 제의를 했는데 북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왔다. 이제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자, 이 배 씨는 지난 2012년 11월 관광객을 인솔해서 이 낮은 선봉 지역을 여행 중에 이제 북한 당국에 체포가 돼서 지금까지 억류가 돼 있고 북한에서는 이제 15년 그야말로 그 중형을 선고받았고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 상태에 있는데 현재 케네스 배 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건강 문제가 생겼죠.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은 그 외국인 전용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네. 네.
배 씨는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는데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그 북한 당국이 배 씨에 대해서 미국 내 가족과 한 20여 분 정도 그 전화 통화도 허용을 했습니다.
네.
당시 전화 통화는 8개월 만에 처음 이루어진 겁니다.
네. 배 씨의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있기는 있지만 나중에 다시 또 그 교화소로 가게 되면 건강이 또 악화되지 않을까 그런 그 걱정하는 부분을 상당히 그 절절하게 얘기를 한 걸 저희가 들었습니다만은 자, 오늘 뉴스 포커스 케네스 배 씨의 석방 호소와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한 주 이 고위층의 역외 탈세 도모 의혹 때문에 그야말로 참 시끄럽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많은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패에 관한 한 이 호랑이와 파리를 모두 잡겠다. 이렇게 그 강력한 그 결의를 보이고 출범한 이 시진핑 체제가 과연 제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의심이 들 정도인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을 좀 요약을 해 주시죠.
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단체 이름이 상당히 긴데요.
네.
영어 이니셜로는 ICIJ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영리 탐사보도기관이고요. 이 단체가 지난 22일에 그 중국 최고 지도부의 친인척과 갑부들이 그에게 해외 재산 도피와 탈세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엄청난 폭로를 했습니다.
네.
이 단체는 금융회사의 내부 기밀 자료 그 250만 건을 입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와 그다음에 세계 50여 개 언론들과 그 공동 취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를 비롯해서 최고 지도부의 친인척 그리고 중국의 유명 갑부들이 해외의 유령회사, 즉 그 가짜회사를 세우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나 그 돈이 많은 갑부들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은 적게는 1조 달러에서
네.
많게는 4조 달러에 달한다는 건데요. 한 가지 그 짚을 부분은 재산을 해외에 그 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합법적인 해외 투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ICIJ 보도도 이 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을 안 내고 소득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그런 이제 불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을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외에 그런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그 부자들, 고위층들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부분들이 물론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다 가족, 친지 이런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당국은 이런 그 폭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예, 중국 당국은 일단 그 뭔가 저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이 모든 관영 매체들에는 이번 그 국제 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의 발표 내용이 일절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그 내용을 보도한 외신 언론들도 이 중국에서 읽는 것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읽는 네. 것이 차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 보도가 일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공식 논평을 냈고요. 아울러서 이 중국 당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해외의 유령 회사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 같은 보도가 그 내포하는 뜻은요, 이 중국 내 권력층 또는 그 갑부들이 자금 세탁이나 또 자금 은닉, 조세 회피 그리고 이를 통한 국부 유출 등을 시도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시진핑 주석이 아주 강력하게 내세운 것이 바로 이제 부패 척결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벌써 이게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이 의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시진핑 주석은 출범 후에 그 고위 관리들의 비리 척결 또 부패와 투쟁 이렇게 선을 하고 강한 그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번 폭로가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는 이번 폭로로 그 시진핑 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이렇게 일단 전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2년 그 공산당의 당권을 그 장악한 이후에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그 선언을 했는데 그 자신과 측근들의 비리 의혹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신문은 공직자 비리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관리들의 상당수가 엄청난 부와 또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시진핑 주석의 아주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진핑 주석은 이번 비리 그 의혹에도 불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는 것 같은 것이 서울에서 최근에 열린 그 중국 대사관의 그 개소식 확장하고 다시 이제 그 개소했는데 그 행사조차도 아주 조촐하게 치러라 이것은 그 국가 재산을 예산을 또 그런데 낭비하면 안 된다 그런 것까지 강조를 하고 있어서 대단히 그 세심한 부분까지 이렇게 지시는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한 가지 그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이번 폭로가 나오는 시점하고 맞물려서 중국 지방정부 그 관리 7명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 중국 현지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아, 재미있는 것은 조사를 받고 있는 관리들은 그 이번 ICIJ가 밝힌 그 비리 연루 관리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중국 당국은 이번 조사가 ICIJ의 발표와는 무관하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아,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고위 관리들의 그 더 큰 비리를 덮기 위해서 이들 지방 정부 관리들을 내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우연한 기회에 중국에서 그 해외에 방송하는 그 관영 텔레비전 보도를 봤는데 그 중국 당국이 내보내는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각 성에서 그 밝혀진 그 비리 사실들을 자세하게 폭로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해당이 안 된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지역에서 그런 그 비리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의혹을 제기한 아까 그 이름이 명칭이 길다고 했는데 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이 어떤 단체입니까?
예, 지난 1997년에 설립됐고요. 60여 개국에서 기자들 16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이 그동안 그 부패 문제 그리고 이 국가의 그 국경을 넘나드는 사안 그러니까 초국가적 범죄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주요 자료들을 열람하고 또 심층 취재를 통해서 이 그 폭로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요 이 필리핀의 독재자였죠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딸의 조세 회피 문제도 그 폭로한 적이 있었고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이 한국에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그 탈세 의혹 해외의 그 유령 회사를 통해서 탈세를 한 의혹이 있다라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 홍얼다이 이제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이제 홍이대라는 그 발음이 되는데 붉은 귀족으로 불리는 이 중국 고위층 자제들의 경제 권력 독점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 자, 이번에 그 밝혀진 것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 해외에서 그런 그 구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어떤 특정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장 많이 등장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 버진 아일랜드죠.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인데요. 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이 유령회사,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유령회사와 관련해서 늘 거론되는 네. 이유는 이 버진 아일랜드라는 이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인구는 네. 2만여 명밖에 안 되는데요. 이 섬은 일절 세금이 없습니다.
네.
명목상으로는 유일하게 소득세가 있다라고 돼 있지만 그 소득세 세율은 제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세금도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투자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또는 개인이나 이런 데들에서 철저하게 그 비밀 보장을 해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 돈들의 피난처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버진 아일랜드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012년에 그 IMF 국제통화기금의 자료입니다. 2012년에 그 중국에 투자한 국가별 순위를 보면요. 이 홍콩이 9,500억 달러.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액수였고요. 두 번째로 많은 중국에 투자를 한 나라가 바로 버진 아일랜드입니다.
네.
3,188억을 중국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중국 내 비자금이 버진 아일랜드의 유령 회사에 들어갔다가 자금 세탁을 거쳐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온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뉴스 포커스 중국의 부패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시리아는 3년여 동안 내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 3년 만에 시리아 정부 측과 반군 간의 첫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24일에 첫 그 대좌의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을 그 첫날부터 이제 그 겪었습니다.
네.
과도정부 수립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컸고요. 또 상대방에 대한 그 비방, 또 날카로운 설전,
네.
이런 그 내용들이 진행이 되면서 회담이 의제를 제대로 그 진행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원래 당초 24일에 그 유엔이 대표가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쌍방 간에 즉 그 시리아 정부군 대표와 그다음에 반군 측 대표가 이렇게 만나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협상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파행을 겪으면서 결국은 유엔군 대표가 양측을 따로따로 만나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서 22일에는 그 미국을 비롯해서 39개 나라 외교 장관과 그 4개 그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가 스위스에 열렸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그 지난 2012년 6월 1차 제네바 그 회담에서 합의된 과도정부 그 수립하는 문제와 후속 조치가 어느 정도 논의는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반군 측에서는 일단 아사드 대통령은 물러나야 된다는 그 입장에서 전혀 물러나지 않고 있고요. 또 정부는 정부 측대로 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도저히 그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그 양측의 주장들이 어떻습니까?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그 24일 날 열린 첫 회담 여기에서는 양측이 같이 자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에 제네바 첫 번째 채택된 제네바 1이라고 하는 이 공동 성명에서는 이번에 열리는 이 회담에서 그 시리아 과도 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전제는 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퇴진하고 그 과도 정부를 어떻게 꾸리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그 의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시리아 정부는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시리아인들이 결정할 일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시리아 그 반군 연합에 대해서도 테러 집단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사실상 그 제네바 커뮤니케 원 그러니까 2012년에 채택된 그 합의를 그 부인하고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반군 측은 이때 당시 합의를 시리아 정부가 그 인정하고 서명해야 같이 마주 앉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괴리가 큰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열렸던 이 국제회의도 그렇게 순탄치가 못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이제 캐리 국무장관도 참석을 했고 등등 했는데, 그 각 나라의 또 대표들의 그 주장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렸습니다.
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회의 내내 그 아주 긴장감이 돌았다고 참석자들이 이천했습니다.
네.
한 예로 그 시리아 정부 대표로 나온 그 왈리드 알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이 30분 넘게 그 연설을 하면서 반군 측과 반군을 지지하는 아랍 국가들을 아주 격한 어조로 비난을 했는데요. 연설을 줄여달라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거듭된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군 측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반기문 총장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하자는 당초 약속이 깨졌다 이렇게 이제 통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그 회담이 이제 스위스 몽테르에서 30여 개 나라 대표단이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여전히 견해차가 그렇게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측 간의 회의나 국제 회의나 이렇게 다 시작부터 지금 그 순조롭지가 못한데 전망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그 시리아 정부와 시리아 반군 측의 회의는 사실 언제 끝날지 예정돼 있는 회담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는 며칠씩, 수일씩, 몇 주도 계속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24일 첫날 회담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난 걸로 보면 그 양측이 다 그 이후에 내일부터 그러니까 바로 그때 24일 시점에서는 25일이죠.
네.
25일까지도 의제에 관해서 뭔가 그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회담장을 떠나겠다고 양측이 다 주장을 하고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 회담이 여전히 열리고 있게 될지 확 단언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그 국제회의에서 이란 참가 문제가 대단히 그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왜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당초 이란을 회의에 초청을 했었죠. 그랬다가 하루 만에 번복을 해서 초청을 철회한 건데요.
네.
이란의 회의 초청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리아 반군 측이 크게 반발을 했고요. 또 서방 측도 반대 입장을 유엔 측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란에 대한 초청이 이제 없던 일로 결론이 나면서 그 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었는데요. 이란의 참석이 이처럼 그 논란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란이 내전 중에 시리아 정부에 대해 그 무기 지원을 해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리아 반군 측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미국도 이란의 참석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란에서 새로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도 역시 그런 지원은 변함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 이란은 그 헤즈볼라 레바논의 헤즈볼라 반군과 마찬가지로 그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후원자입니다.
네.
여기에 또 그 강국으로서는 러시아가 아사드 현 시리아 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후원자 아닙니까?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밖에 미국이나 영국 서방 측들과 상당히 그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그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상당히 그 틈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중대제한 공세, 북한의 영유족인 케네스 배시의 석방 호소와 미국의 반응, 중국 고위층의 역외 탈세 의혹, 또 시리아 평화회의 개막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혁 기자, 융득한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